276페이지 단체 협약의 해석, 강기태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님, 민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고,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05년 9월 9일 선고 2003조 89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지금은 서울메트로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 그 노동조합은 노사 잠정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는 3조 2교 대제가 들어있었어요. 그 3조 2교 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밑에 문단 2000년 3월 25일 위 노사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행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시행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행서는 서면 합의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 단체 협약과 별도로 이전부터 있었던 공사의 취업 규칙이 있는데, 취업 규칙은 뭡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것이죠. 취업 규칙 10조 1항은 모든 직원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은 184시간으로 하고, 시업, 종업 시간 및 휴게 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됐다. 만들 때는 사용자 마음이지만 이것을 불리하게 변경시키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걸 안 거치고 그냥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영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시간외 근로수당 편차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는 이제 하는 말이 야, 노사 합의서를 2000년 3월 25일 날 이제 시행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만 중요하고 취업 규칙은 이제 무로 돌아갔다. 무로 돌아갔다. 탄력 근로제 실시하는 마당에 뭐총 근로시간 따지고 그러냐 해가지고 위 노사 합의서 및 시행서는 3주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이른바 탄력적 시간, 근로시간제를 합의한 것이므로 3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주 총 근로시간을 3으로 나누었을 때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월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 3주에 대한 것이고, 단위 기간인 3주가 과연 3주를 평균했을 때 1주가 44시간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거고, 취업 규칙은 그거와는 별도로 총 근로시간이 한 달에 184시간 넘느냐, 넘으면 그에 따라서 통상임금 곱하기 1.84, 1.84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 시간당. 그래서 결국 월 18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공사와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어. 이 이견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은 이 단체 협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지방노동회 이제 해석해달라 이러니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월법정 총 근로시간인 184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조편을 들은 거죠. 184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근로수당 지급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조편을 들으니까 의결정에 공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견을 제시한다. 즉, 184시간 초과해도 단위 기간 내 평균해서 일주가 44시간 초과하지만 않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취업 규칙은 무로 돌아갔다.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공사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 의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은 다시 노조편을 들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뒤치락 엎치락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자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 판정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위 재심 판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어 노조가 불복할 수 없다는 이제 중재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다시 끌고 들어와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도 노조편을 들어서 홍사의 항소를 기각해버렸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도 기각해서 결국 노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보면 280페이지가 처분문서. 처분문서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문서를 말하는 거죠. 권리를 처분한다, 재산 처분한다.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뻔히 적혀 있는 걸 무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논거 하나. 다른 논거 하나는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복지를 위한, 하여튼 근로자 좋게 만들 목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상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관하여 어떤 협의를 체결한 것인데, 노동자 좋다고 협의를 체결한 걸 가지고 이미 보장되던 지역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교섭이 법 효력적으로 지역규칙에 우선한다고 해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단체협약이 지역규칙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규칙에 유리하게 돼 있고 단체협약에 불리하게 돼 있어서 문은 자체로 봐서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게, 단체협약과 지역규칙이 충돌한다면은 단체협약이 우선돼 가지고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 184시간, 월 184시간 문제하고 3주간 평균 내에서 1주가 44시간 내라는 문제하고는 이론적으로 양립 가능한 문제인데, 이를 양립 불가능하다고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고, 동그라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는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라든지 취업규칙이라든지 약정을 한 이상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사와 노조가 3주 단위의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도입하면서도 월 기준 근로시간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종전의 규정을 존속시켰고, 그후 공사는 실제로 월총 근로시간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제 위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른 계산한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규칙에도 있고 단체협약에도 이 184시간 조항이 있었나 보네요. 앞에 사실관계 설명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184시간 조항도 존속하고 있었고, 또 184시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제 지급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어떤 사람은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지급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결국 편차가 문제돼가지고 이 해석의 이견까지 생기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지급까지 해왔다면 281페이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단체협약에서 월 기준 근로시간 18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이상 그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3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 단위의 기준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의 근로수당의 지급이 이원상 양립 불가능한 또 아니어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는 3주 이내 44시간 문제고 하나는 월 184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단 말이죠. 위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위 시간의 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18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대법원 판례의 서신입니다. 282페이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먼저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하여 시행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월 단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즉 단체협약의 해석 자체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이고, 다음으로 단체협약 해소에 관하여 제시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28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나에서 대부분 어떻게 말했느냐. 노조법 34조 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 그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미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69조는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노동위원회가 단체 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으면 이는 법리 오해 위법, 법을 잘 몰랐다. 그래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어차피 통과된다. 69조에 의하더라도 위법 사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법원이 봐주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법원이 봐준 거죠. 즉, 법원이 이렇게 살펴봐 준 거다. 뭐, 봐줬다 할때 봐줬다가 아니고 살펴봐 줬다. 아예 그, 뭡니까, 그, 피고가 중노위 중재 재심을 다투지 못하게 아예 법원이 관할 건이 없다. 법원이 이제, 이걸 살펴볼 권한이 없다. 왜냐면은 중재재정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 있어야지만 볼수 있다. 이러니까, 그래, 네 말은 맞다. 위법이 있어야만 볼 수는 있는데, 단체협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는 위법이 있어서 우리 법원이 봐줄 수 있다. 살펴봐 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각 쟁점에 대해서, 시간의 수당도 지급하고,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같은 것이지만, 법리오해이기 때문에 법원이 한 봐주겠다. 한 것의 대법원 판시의 쟁점에 대한 요지입니다. 282페이지 3. 단체협약의 해석기준. 해석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 283페이지 첫째.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해야 된다. 희망하지 않았던 사항까지 확정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단체협약의 핵심적 기능이 근로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 점은 법원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로조건 유지 개선의 목적인 노동조합이, 이 노동조합이 체결한 것이 단체협약인데 이것이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게 했다면은 그렇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셋째, 협약의 객관적 합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실태, 교섭 및 타결의 과정, 노사 관행, 당해 조항의 운용 실태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약의 개별 조항들은 전체 목적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지 상호 모순된다거나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태도는 타당하지가 않다. 각 단체 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몇 가지 해석 사례, 284페이지, 단체 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의 과실로 해가지고 과실이라 적혔는데 통상의 과실이란 말은 중과실도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맨 밑에서 세줄 보면은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상당하다. 이것을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 중과실은 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단정년 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죠. 뭐뭐 연장할 수 있다,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범위는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이러니까 요청했는데, 그래, 너 요청했지만,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에라이, 넌 그냥 가라, 집에. 이렇게 재량 조항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면은, 요청이 있는 때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무 조항으로 보느냐, 의무 규정으로 보느냐. 이 규정 자체로 보면은 재량 조항으로 보이는 것이죠. 재량 조항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봤듯이, 합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실태, 교섭 및 타결의 과정, 노사 관행, 당해 조항의 운용 실태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명문의 규정 자체는 재량 조항으로 돼 있지만, 이 실제 노사 교섭의 과정 자체가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실질적인 근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86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보면은 위단체 협약 단서 규정 문면만으로는 재량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단체 협약상 이에 관한 해석 권한을 갖는 교섭 당사의 노사실무에 통일된 해석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을 감안하여 위 단서 조항이 단체 협약서의 내용에 포함되게 된 경우야 당시의 노사실무의 합의 과정, 특히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 이사가 형식은 55세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57세까지 근무한다는 뜻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을 설득했다. 그러니까 실제 57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 근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55세로 해가지고 이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거다.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방식이니까 임금은 퇴직 전 1년간의 평균 임금의 90%를 지급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임금은 좀 줄어드는 방식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55세 되면 바로 쫓아낸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설득해 놓고 이제 와서 문면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재량조항이다. 이렇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의무규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지금은 51조 2항으로, 51조 2항으로 바뀌었죠. 51조 2항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을 평균 내어 그 일주가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해가지고 서면 합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0시간, 3개월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일주일 주 기계적으로 40시간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은 뭐 50시간, 어느 기간은 뭐 48시간, 이렇게 했다가 어느 기간은 36시간, 이렇게 총다 합치면 일주 40시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사용자로서는. 일이 많을 때는 오늘 일 많다, 연장근로 해라, 해가지고 연장근로 시키고, 일이 적을 때는 오늘 일 적다, 집에 빨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 적게 시키고,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40시간 맞추려고 했을 때보다 시간의 수당을 아예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저. 그래서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김대중 정부가 IMF 이후에 싹 도입한 것인데, 사람의 삶을 이제 어떤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조절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뭐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 봐서는 좀 획기적인, 제도였죠. 그래서 이거는 다만 이렇게 하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2주짜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51조 1항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2주짜리이기 때문에 2주 이내에서는 평균 내어가지고 40시간 좀 초과해도 괜찮다. 요거는 이제 서면 합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절에는, 이 판결이 나왔던 시절에는 아직까지 주 40시간제가 아니고 주 44시간제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0조 2항이었고, 51조 2항이 아니고, 이런 조항이 있었다. 예, 이거 차이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체협약은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초과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러한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단체협약에서 월 기준 근로시간 18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공사는 당연히 유효한 이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 공사는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본격적 시행한 위에도 계속 그렇게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는 바, 이것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을 종전대로 계속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강기탁 변호사의 생각이죠.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했으면 그건 최저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하고 양립할 수 있는 그보다 초과하는 기준을 정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또 그거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에 대한 불복 절차 1. 관련 규정 제노조법 34조 단체협약의 해석 3항 보면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제기 노조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으면 관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노조법 34조에 따른 단체협약 해석에 따른 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딸린 특별히 불복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두 군데서 끌어올 수가 있다. 두 군데서 끌어. 하나는 같은 법에 있는 노조법 제69조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절차냐. 다른 하나는 이것도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노동위원회의 일반적인 처분, 뭐 구제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죠.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는데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불복 사유가 제한이 안돼 있어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불복 사유가 제한돼 있고 노동위원회법의 일반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사유가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냐 B냐 어느 거냐? 한편 하는데 A 쓰고 반면 하는데 B를 쓰시고 그래서 이제 이두개 중에 어느 거냐 A냐 B냐 그것이 문제로다 해가지고 A의 경우에는 중재자의 위법이나 월권이 있는 때만 해가지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위법이나 월권의 의미는 212 각주 211을 보면은 중재위원회의 구성이나 회의 기타 중재 저 중재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때를 비롯하여 중재재정이 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이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한 때를 말한다고 봐. 단순히 노사 일방에 불리한 때는, 그러니까 이익을 침해했을 때는, 이익과 권리가 다른 거죠. 권리는 법적으로 이게 확정되어가지고, 딱 있는 건데 그걸 침해한 거는 이익은, 뭐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균형 안 잡을 수도. 예를 들어서, 원고가 1,0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익으로 따지면 500 이러면 이익 균형이 맞췄다 이렇게 되지만 권리로 따졌을 땐 1,000만 원다 인정하는 것이 권리가 맞는 걸수 있죠. 그래서 권리가 문제되는 것이지 이익이 뭐 균형이 안 잡혔다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왜냐면은 이익을 균형 있게 안 잡은 이유가 훌륭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이나 월권은 이익이 좀 50-50로 이게 타협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체협약을 잘못 해석했다. 아예 그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잘못 해석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292페이지 4결론 보면은 일단은 중재재정 불복 절차설 A의 방법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1. 노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란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2.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다면 그 불복 절차도 중재재정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재재정 불복 절차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견해를 취하면 위법이나 월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어서 불복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지만 이는 대법원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해결된다. 곧 처분문서가 행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문서에 명백히 표시된 당사자의 사이의 의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이점이므로 단체협약도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또 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짐으로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등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해석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노조법 69조에서 정한 불복 사유는 위법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좁은 문이긴 한데 일단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잘못 해석했으면 일단 다 통과한다는 거지 이 좁은 문을 그래서 피고가 그렇게 중대재해 불복 절차서를 주장해서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일단 뭐,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잠시 쉬고 다음 판례 하도록 하겠습니다.